매년마다 전 세계 대학에 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어느 대학이 1등인지 어느 대학이 2등인지 순위를 매기는데요. 물론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나 순위를 정하는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타임지에서 선정한 2020년 세계 대학 순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대학 순위 1위가 어디일까요?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어디일까요? 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건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1위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에 있는 칼텍이고요. 3위가 영국의 캠브리지고 4위가 스탠포드의 순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이 메디슨에 있는 학교, UW 메디슨은 메디일까요? 전 세계 순위에서 메디일까요? 51위였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51위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은 메디일까요? 6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쭉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학 순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학교의 교육 환경이나 그 학교의 연구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좋은 논문을 많이 썼고 얼마나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좋은지가 이게 명문대학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아무리 풋볼을 잘해도 아무리 농구를 잘해서 내셔널리그에서 우승을 해도 챔피언십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 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 환경과 연구 실적이 학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한 학교가 명문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전 교회, 전 성도에게 순위를 매기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시고 어떤 교인이 명문 교인, 어떤 교회가 명문 교회가 될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명문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 대한 묘사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이 촛대가 교회고요. 그 다음에 그 별은 그 교회의 메신저들,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전체를 장악해 계시고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명문 교회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교회인지를 지금 평가를 하십니다. 마치 여러 기준으로 대학의 순위를 매기듯이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죠. 반면에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부분, 잘하는 부분이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거짓 사도죠, 그죠?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에베소 교회 교회가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이 뭐죠? 진리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들어온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과 허위를 가려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던던히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단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이단인데요, 바른 분별력으로 판단해서 그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성경과 진리와 말씀에 바로 선 교회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이 말씀 훈련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북클럽도 다 듣고 있는, 웬만한 것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진리에 선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은 삶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 내용이 2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야,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성경적인 지식과 진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인내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손해를 감수했고 그렇게 참을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의 내용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교회였어요. 이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됐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또 네가 참고, 에베소 교회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정절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범이 있는 교회죠.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진리에 바로 서고 삶이 살아있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책망할 내용 또한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망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책망할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이 옥의 티가 아니었어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었고요, 삶이 살아 있었고요, 신앙의 순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 책망의 내용은 옥의 티가 아니라 옥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5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책망했던 그 내용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촛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교회,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리무브 해버리겠다고,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이 교회 역할인데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지점이 있죠. 아니, 정통적인 신학이 있었고 그 신학에 맞는 신앙과 삶이 있었던 교회인데 책망할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망할 내용은 촛대를 옮길 만큼, 교회가 아니라고 할 만큼 중대한 결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처음 회심했을 때의 그 감격과 눈물을 늘 간직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입니다. 그래야 한다입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한 거잖아요. 방언도 할 줄 알고 천사의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하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십니까?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도 정말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촛대를 옮길 만큼의 심각한 문제라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독교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죠. 이에 기반해서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진리에 바로 서 있었고요, 삶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교회인데 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도 그 출발은 예수님에 대한 불붙은 사랑으로 진리를 분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거짓된 교회의 교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틀린 놈이야, 저 신학은 틀린 것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따지기 좋아했고 날카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설교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태도로 듣는 거예요. 설교 잘하나?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차가운 머리는 있는데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좋은 장점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축구 선수인데 발을 못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아요, 머리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발을 쓰지 못하면 그건 축구 선수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교회다운 구색은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전이 5절입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다 명령형이고요. 이 명령형을 따를 때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요. 첫 번째는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다른 것에 더 중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이게 신앙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최우선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느 지점부터 교회 나갈 때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이 뭐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을 돌아서 터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생각을 하고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예배의 감격을 잃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으십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허둥지둥 그냥 숙제하듯이 예배 한 시간 보고 그냥 집에 가십니까?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방향을 틀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이 뭐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인입니다. 태어나면서 저는 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대학 때 제가 많은 방황을 했었고 6년 정도 제가 대학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탕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많은 잘못과 실패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연상시키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 때문에 그 당시 교회 갈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앉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서 또 가고, 이게 싫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퇴색되어 갑니다. 불행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어떻게 부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으로, 첫 설레임으로 그렇게 한번 돌아가서 배우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신혼여행지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떨렸던 마음으로 신혼여행지에 갔던 그 기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마다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봐. 그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야. 그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처음 출발했던 그 스타팅 라인에서 다시금 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 공부가 부담되고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그 전공을 택하고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유학을 나오겠다고 생각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회사일이 따분하고 늘 반복되는 일상이십니까?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를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메디슨 한인장로교회는 4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그래서 수많은 장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도 끝까지 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내려왔던 교회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디슨 한인장로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의 그 열정, 그 첫사랑,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해왔던 대로, 관례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에 오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 빠지고 십일조 내고 그냥 봉사 하나 정도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교회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예배에 임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길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제 고난주간이 되어서 이제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흐느껴 울었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물어봤어요. 왜 우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가 고난주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 성도, 명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알기에 그분을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간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습관화되었고 기계화된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